자,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어쩌면 오늘 세미나에 어떤 핵심이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을 잡고 가야 될 그런 말씀인데 1절 2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든 기록되어 있지 않든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신앙의 길을 갔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믿음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고 이 믿음 하나 갖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갈 것이고 우리도 동일하게 이 믿음 하나 갖고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 그분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또 그 여정에 대해서 오늘 함께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오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신앙에 도움이 되고 앞으로 가시게 될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또 어디를 목적해야 되고 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걸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 제1회 하누리교회 독서 토론 세미나를 통하여 귀한 기회로 신앙을 나누고 또 우리 가운데 허락한 구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구속과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 있는지 또 그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노력하고 계시고 또 우리는 어떻게 그 완성에 반응해야 되는지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존 번연의 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신앙의 길들을 발견하며 하나님 허락하신 구원의 가치들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시며 사모하는 마음들을 주셔서 함께 왔사오니 주께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아직 하지 않은 발걸음도 속히 재촉하여 주셔서 함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존 번연의 책이 그냥 읽으려면 굉장히 쉽습니다. 한 2시간이면 읽을 수 있어요. 빠르게 막 읽으시면. 근데 제 강의를 이제 2번 듣고 읽으려고 하면 굉장히 쉽지 않죠.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냥 넘기자니 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래 고민 돼가지고 결국은 읽다가 포기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뭐 이런 책이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읽다가 포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신앙의 그 수준이나 신앙의 과정에 따라서 그 읽는 맛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앙 초반에 이제 신앙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깊이를 깨닫고 신앙의 연륜을 쌓아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천로역정이라는 책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려고 노력을 했죠. 난 두 페이지 읽다 보니까 이게 소설책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재미난 신앙 간증책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리책도 아니고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덮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신앙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인생 말년에 이 책을 읽게 되면 굉장히 큰 깨달음이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내가 걸어왔던 그 인생 속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재미있게 그렇게 써놨을까? 라고 이제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을 때에 이번 과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읽고 읽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되고 신앙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책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책이 이게 부풀어 오른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날씬한 분들도 있는데 둘 중에 하나겠죠. 많이 읽어서 부풀어 오는 것과 답을 찾기 위해서 뒤적이다가 부풀어 오른 경우가 두 종류가 있을 텐데 어쨌든 한번 대화를 나누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차근차근 처음부터 제가 다 하면 한 1년은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질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 제가 드린 질문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신앙 안에서, 신앙의 완성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요거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질문들을 몇 개를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번 대화를 나누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다가 혹은 신앙생활 하시다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들이 있잖아요.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게 없나요? 예,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솔직하게 대화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요, 답을 줘도 그 답의 가치를, 혹은 답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고민하면 고민한 만큼 그 답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고, 고민해서 얻은 답은 평생 잊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고민들 좀 하시고, 고민한 내용들도 함께 나누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강의에서 제가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기억해야 될한 가지 내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존 번연이 썼던 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이 시작해서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인 그 도성까지, 천국 도성까지 도달했을 동안에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 내용이 있다 그랬죠.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자, 자기 정체성과 자기 출발점과 자기 목적지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한번, 아, 성경이라는 책을 다시 한번 읽어봤다면, 그 존 번연이 썼던 주인공 크리스찬이 신앙에 도움을 주는 자도 그 질문을 하고 있고요. 그 신앙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도 그 질문을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그 질문을 합니다. 마지막 천국문에 도달했을 때에도 그 질문을 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는, 구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내용은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게 분명하게 여러분들 안에 서 있으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무리 큰 유혹이 와도, 아무리 큰 시련이 오고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구인가가 분명하지 않고, 내가 나온 곳이 어떤 곳인지가 분명하지 않고,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딘지 분명하지 않으면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때 넘어지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정체성과 내 출발점과 내 목적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어떤 시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죠? 자, 존 번연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자기가 누구라고 소개해요? 계속해서 크리스천이라고 자기 이름을 소개하는데, 그 크리스천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네? 네, 그렇죠. No grace, graceless.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자였다는 거죠. 그 자가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은혜 없었던 자, 즉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기가 어느 날 깨달아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출발점이 거기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서 표현된 쉬운 표현으로 하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은 자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살아난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복으로 자리가 바뀌어진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닫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왔던 곳은 어딘가요? 예, 세상이죠. 세상인데 그 세상을 존 번연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예, 멸망할 곳, 사라질 곳, 하나님의 심판에 무너져 내릴 곳. 그곳이 지금 어딥니까?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시야가 뭐 어떠냐에 따라서 그 세상에 뿌리를 내릴지 안 내릴지를 결정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어요. 그렇죠? 핵실험을 해서 그 핵실험의 그 여파가 굉장히 심하죠. 얼마나 그 강도가 셌는지, 강도 7점이 넘는, 지진 7점이 넘는 그런 기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을 때 연변이나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을까요? 왜 피해 갔을까요? 무너져 내릴 것 같으니까 도망간 거예요. 만약에 무너져 내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도망갔을까요? 네. 알면서도 도망간 거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네. 그 자리가 무너져 내릴 거라고 알면 도망간다고요. 제 친구가 옛날에 중국에 강도 7의 그 지진이 한번 왔을 때가 있어요. 중국에 거기가 저기 중앙인데 수천성이 아니 저기 그 장비의 고장 아니 관우 아 관우가 아니죠 장비죠 장비가 태어난 그 성이 하나인데 예 거기서 선교사를 했던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자기가 13층에 살았대요. 아이들은 그때 한 두 살 세 살 정도 됐고 근데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정신없이 13층을 달려내려왔대요. 정말 아이들을 끼얹고 떼어내려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너져 내릴 걸 알고 위태롭다는 걸 알면 그 자리를 도망칠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정말 멸망할 곳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그죠? 아니, 정말 무너져 내릴 거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에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특히 뭐 캐나다 정도에서는 어떤 생활적인 모든 자연이나 모든 이런 것들이 가니까 그런 좀 유일성이 네. 아직은 좀 유일성을 이렇게 가질 수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요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는 멸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가 그러고 있다고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멸망할 곳이다, 머지않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존버년처럼 도망가게 되죠. 근데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직감하고 있고 이 세상이 곧 멸망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죠? 예,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왜 산으로 가서 모일까요? 세상이 멸망할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가죠. 왜 안 갈까요?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번연이 왜 이렇게 강력하게 자기가 사는 그 고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는 그 사람이 느끼는 이 세상에 대한 생각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안주하고 어쩌면 이 땅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있다고요. 근데 그것들을 먼저 정립하셔야 돼. 그래야만 그 길을 떠날 수 있고 그래야만 가야 될 목적지가 정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안주하고자 혹은 이 땅이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이 땅이 또 하나의 기쁨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결코 이 땅을 포기할 수 없어요. 놓을 수 없다고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분명하셔야 돼요. 존 번연은 처음부터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었나요? 아니죠. 은혜를 받아보니까 그 은혜를 통하여 이 세상이 은이 없는 곳, 은이 없는 곳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곳,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존 번연과 전도자의 대화 속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당신은 죽는 것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이 세상이 멸망받는 것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랬을 때 존 번연이 대답하는 대답은 뭐예요?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불바다르더라.
네. 죽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없어지고 멸망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그것과 함께 내 영혼이 심판받을 것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죽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죽음 이후에 있게 될 심판 때문에 고민된다. 죽음과 함께 오게 될 그 하나님의 심판이 더 두렵다 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그게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차피 뭐 저도 그게 왜냐하면 어차피 멸망,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 어느 누구에게도 죽음이라는 게 다 임박하잖아요, 목사님. 예. 그의 심판 때문에 두렵고 거기에 이제 제가 멸망을 얘기를 한 건데 어차피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다 부지불식간에 다 좋은 적어든 나쁜 적어든 심판을 받게 돼 있잖아요, 목사님.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도 이제 그 두려운 거죠, 그런 것들이. 내가 잘 하고 있나 괜찮겠다 하는 이런 자신의 교만보다도 무릎 예수 믿고 잘 나간다고 하면서도 자신 없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막상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가 누구냐고 할 때는 이거 기가 막힌 건 이건 이런 걸 다 지금 떠나야 될 판이거든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자신이 없어. 어떤 죄는 뭐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 믿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면서도 막상 나도 하나의 늘 그런 게 고민이 뭐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한때는 예수 믿고 저거 하면서 네가 누구냐 주님이 그러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마지막에 내 나만의 문제일까 이게 다.
그게 여기 안에 있잖아요.
계속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질문 드리는 이야기는 조금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 질문이 계속해서 존 번연을 공격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없으면 우리가 가는 신앙 과정 끝까지 완설 수 없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도 알아요. 우리가 어디가 무너지면 신앙을 버리게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자리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마음의 상태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멸망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멸망과 함께 내가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두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존 번연은.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존 번연이 가야 될 곳이 어딘지가 분명하게 정해져야 돼요. 근데 그 가야 될 곳을 처음부터 알지는 못하죠.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존 번연이 썼던 이 철로역정에 관한 이야기는 교회론에 관한 책이에요. 이제 칭의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있는 많은 내용들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세상을 떠나 구원의 길을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함께 도와서 그 완성점에 가는가 이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론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나 혹은 많은 자리는 교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나 혹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동지들, 성도들 이 얘기를 많이 써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나는 많은 외부의 적들처럼 보여지는 많은 적들은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에요. 내부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적들이라고. 잘 보세요. 여기서 만나는 이 존 번연이 썼던 이 크리스찬이 만나는 그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서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그렇죠. 다 비스무리하게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혹은 가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나 어떤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휩쓸려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던 사람들은 다 어디 있어요? 아니. 떠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자기 고향 땅에 있는 거야. 네. 이미 순례자의 길이라고 들어선 이상 그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동일한 목적 그러나 자기 나름대로의 다른 목적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네.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사실 바깥에서 공격해 들어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다고요. 아니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여러분들을 공격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르니까 저러지. 그렇지 않아요? 불교 다니는 그 절에 다니는 분들이 와가지고 막 신앙을 공격하고 성경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지만 당신은 틀렸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성경은 잘 모르지만 당신은 틀렸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교회 장로님이나 교회 권사님이나 교회 목사님이 혹은 신앙의 선배가 와서 성경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가? 그런가라고 고민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크리스천이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다. 그런 게 일어나는 일들이 다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래서 신앙이 어려운 거고 구원이 어려운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오늘부터 해나가게 될 텐데 그 과정 속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드렸던 많은 내용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냥 홀로 내버려 둔 게 아니라 그렇게 혼란하고 어쩌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판단할 수 없을 정도의 혼탁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2강부터 이제 보게 되는데 이 크리스천이 이제 세 가지의 각성을 통해서 세 가지의 장애물들을 통과했죠. 고집쟁이와 유순, 그 다음에 세속 현자를 물리치고 이제 좁은 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했죠. 그 좁은 문을 갈 때 앞에 빛을 보고 가라 했는데 그 빛이 뭐라 그랬어요? 예,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각성된 대로 살아가다 보면 좁은 문을 만나게 된다고 얘기 드렸죠. 그 좁은 문은 어떤 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선택할 수 있는 문이에요? 아니면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여러분 선택은 별로 없어요. 우리 선택은 가다 보면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점점점 줄어들 겁니다. 믿음 생활 하는데 점점 선택 폭이 넓어집니까? 그러면 조금 고민해 보셔야 돼.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신앙생활 깊이 하고 믿음생활 깊이 하고 제대로 하다 보면 선택할 수 있는 게 정말 몇 가지 안 됩니다. 직업도 선택할 수 있는 게 정말 몇 가지 안 돼요. 사람 만날 수 있는 사람 정말 몇 명 안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게 좁은 문이에요. 큰 문도 있고 화려한 문도 있고 좁은 문도 있어서 좁은 문들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신앙을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나서 첫 번째 맞이하는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이 어떤 집이에요? 예? 해석자의 집이죠. 자, 오늘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해석자의 집에서 무엇을 봤죠? 크리스천이? 일곱 가지를 봤죠? 뭐뭐가 일곱 가지예요? 아, 이게 제대로 된 게 없네요. 자, 초상화를 봤죠? 잘못 주시겠어요? 자, 초상화를 첫 번째 보고 그거 한번 줘보세요. 예. 두 번째는요? 예. 객실에 있는 내용을 봤죠? 세 번째는요? 예, 두 아이가 있는 방, 그죠? 네 번째는요? 예, 벽난로가 있는 방. 다섯 번째는요? 뭐라고요? 궁전. 궁전이라기보다는 한 사람의 얘기죠. 예, 이 궁전을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 여섯 번째는요? 예, 컴컴한 방인데 그 방에 누가 있어요? 예, 철창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일곱 마지막 번째 누구예요? 예, 마지막 한 사람이 자다가 일어나서 예, 있는 뭐 심판의 방이라고 할까요?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초상화, 객실 두 아이 벽난로 그 다음에 궁전을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 철장 안에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 그 다음에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여 떨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을 하죠. 자, 요 이야기가 뭐에 관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세요, 여러분들?
첫째는 네. 목사님의 메모지 하지 그렇게
목사님
공부한 거에 좀 그렇게 봤거든요. 목회자의 그 목회자의 모습.
목사님의 모습. 아, 또
이거 뭐죠?
아니 그거는 그냥 예, 이면지예요. 아니 이 내용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신 거. 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그 인생 사리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인생 사리?
네. 교회 안에서 네. 그 안에, 교회 안에서의 인사라는 이것과 다 있어 애들도 있고.
해석자가 그 크리스천에게 부탁하죠. 이 일곱 가지 내용을 반드시 기억해라. 왜 기억하라 그래요? 앞으로 가게 될 과정 속에 그 어려움과 시련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기억한다는 말은 이 내용이 보여주고 있는 의미들,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담고 있는 뜻들을 깨달아야만 그 구원의 과정을 마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해석자는 누굴까요, 그럼? 목사님이 목사님 얘기할까요?
성령님.
그렇죠. 성령님이에요. 네. 성령의 조명을 따라 초상화인 줄 알았죠? 자, 빛을 따라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해석자의 집에 도착하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따라서 그 구원의 과정 속에 만나는 수만 가지 일들을 해석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 초상화는 조금 전에 여러분들 말했던 것처럼 참된 목자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첫 번째로 필요한 분이 누구예요? 참된 목사를 만나는 거예요. 목자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목자가 되시면 안 되고 참된 목자를 만나야만 돼요. 참된 목자를 못 만나게 되면 엄한 곳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참된 목자가 어떤 식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해산의 고통을 알고
있죠. 네, 해산의 고통을 알고 있죠. 눈을 하늘향을 향하고 있죠. 그게 뭔 말이에요?
위의 것을 바라본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시야가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상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손에 뭐가 있어요? 거룩한 책이 하나 있다는데 그 책이 뭘까요? 성경책이죠.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입술에는 뭐가 있어요? 그건 뭔 뜻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이야기나 어떤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 있어요? 등 뒤에. 그건 무슨 의미예요? 세상을 등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지만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인 거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죠? 또 뭐 어떤 게 있어서 할까? 해산의 수고를 하는 사람. 우리 여자분들은 애 낳는 게 굉장히 엄청난 일이죠. 예. 열 달간 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품에 안다기보다는 뱃속에서 보관하시고 그죠? 그리고 나서 또 수고를 통하여 아이를 낳아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죠. 이런 아픔을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예, 네, 참된 목자가 감당한다고요. 여러분들은 마이너면 두세 명 나셨죠? 참된 목자는 몇 명을 낳을까요?
제한이 없어요.
예. 어떨 때는 쌍둥이도 낳고, 어떨 때는 네 쌍둥이도 낳고, 굉장히 많이 낳죠. 그죠? 예. 그 해산의 수고를 여러분들만큼이나 감당하는 사람들이 참된 목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지 않죠. 어렵다고요. 근데 이런 참된 목자를 만나야만 여러분들이 구원의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참된 목자의 역할을 했던 이 크리스천이 만났던 사람은 누구예요? 전도자죠. 전도자가 그래서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알고 그 복음을 진실되게 전달해주고 그 복음 안에서 아이가 혹은 그 복음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죠. 특이한 것은 이 전도자가 중간중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특이하죠? 따라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구름처럼 번개처럼 짠하고 나타나는지, 그죠? 그 참된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참된 목자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존재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돼요. 그 참된 목자를 만나는 건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한 복이지만 그 목자에게도 참된 성도를 만나는 게 축복이죠. 예. 네. 예. 네. 같이 가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 초상화 다음 방에 있는 객실. 그 방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객실은 문제가 많아요.
네, 문제가 많죠. 어떤 문제가 많습니까?
죄에 대한 무도
문제가 많다.
저는 먼지가 많다고.
율법하고 보고마고를 얘기하는
거죠. 율법과 예, 율법과 복음에 관한 이야기인데 뭔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존 번연이 왜 이 얘기를 썼을까요? 잘 보세요. 이 순서를 잘 보세요. 처음에는 뭐라 그래요? 그 해설자가
인간의 원죄를 의미하는 게 먼지라고.
예,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방을 청소해라. 그래서 청소를 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먼지가
네. 그게 왜 그럴까요?
율법같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게 죄악으로만 뭉쳐져 있습니다.
보세요.
네.
그 방은 한 번도 청소해 본 적이 없는 방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번도 죄에 대해서 지적받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해본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이 뭐라 그래요?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시체가 자기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 고민하나요? 아니죠. 한 번도 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 방, 그 마음을 청소하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네, 먼지가 일어나는데 어느 정도까지 일어나요? 질식할 정도까지. 이 상태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설프게 먼지 일어나면 물 뿌릴 생각? 안 하죠. 계속 하죠. 먼지가 가라앉을만 하면 한번 하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질식할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크리스찬이 느꼈던 각성이에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 심각함을 느껴야만 복음을 찾는다니까요. 적당히 내가 견딜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예, 얼른 오세요. 예. 결코 복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 이쪽으로 오셔도 되고 예. 예, 여기 넓으시니까
영아 씨, 제가 부러우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유.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방에서 중요한 거는 복음과 율법, 율법과 복음의 관계라기보다는 그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인을 만드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 율법의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의 가치를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성이 분명해야만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죄인이다라고 느끼는 만큼 복음의 은혜에 감격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결코 복음에 대해서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 있다고.
그렇죠.
예. 내가 죄인이라 죄주여야 이 얘기가 되지. 절대 나는 죄인 아니야 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보세요. 예. 이 방이 처음에는 어땠어요?
이 방이 더러웠죠.
더러웠는데 먼지가 안 났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자기가 괜찮다라고 생각해. 아니 뭐 먼지도 안 나는데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죠? 근데 실제로 가서 문지르면 어때요? 예, 네, 이게 잘 안 문질러지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하여 죄인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면 그 깨달은 만큼 복음에 대한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율법을 통하여 죄인을 깨닫게 되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방이 청소가 되는 거예요. 그 물은 바로 복음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초상화와 이 두 번에 있는 객실과는 어떤 관계로 연결이 될까요? 이 첫 번째 방과 두 번째 방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목사님이 잘 맞으시고 최선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내가 이 죄를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 참된 목재를 통하여 이 과정들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에 대한 은혜가 이런 내용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교회가 죄를 얘기할 때도 있고 은혜를 얘기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죄를 지적하면 교회 부흥에 장애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목회학 시간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율법 설교, 죄 설교예요. 죄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의심스러워요. 신앙을 왜 가면 신학교가 왜 있는지.
아,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거죠. 그 사람들은 뭐냐면 큰 교회를 하고 싶은 거야. 교회를 크게 만들고 싶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신학교에서 하는 얘기가 참고 상황으로 하는 얘기겠지. 그거를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
실제로 가르쳐요.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요.
차라리 돈 버는 거
조금 또 뭔가 잘못된 거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
그래 뭐 그렇게 얘기하십시다 그럼. 바른 신학교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초상화와 첫 번째 방과 두 번째 방이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참된 목자를 만나는 것과 율법을 통하여 죄인으로 인정되어지고 복음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 것과 구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같이 가는 과정이죠. 그러면 세 번째 과정도 같이 갈까요? 따로 갈까요?
같이 갈까요?
그럼 세 번째 과정은 뭐예요? 세 번째 방에 두 아이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두 아이가 마치 쌍둥이처럼 된 그 두 아이예요. 근데 한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욕망이고 하나는
인내.
두 아이가 전혀 다르죠? 같은 방에 같은 의자에 앉아 있는데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욕망이라는 아이로 그 아이는 어떤 관점이에요?
그 아이는
당장을 원하는.
예. 지금 당장 현실 이 세상 속에서 얻게 될 내용들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자, 보세요. 욕망이라는 사람과
자라는 개념 속에 제 지적 문제가 말씀하셨는데 진짜 참된 목적은 그 죄의 지적을 통하여 돌아오게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 죄의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하여 죄를 지적하고 죄인으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어설픈 사람들이죠. 그거는 아니야만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병을 진단해주고 배를 갈랐으면 그 아픈 부분, 그 병든 부분을 도려내고 다시 봉합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떨 때는 우리는 배만 갈라놓고 너 이거 있구나라고 해서 그냥 내버려둔단 말이에요. 근데 목자도 그렇지만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서 막 죄를 지적을 해. 그리고 끝. 그 사람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어.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하고 어디 가도 그 사람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그냥 그리고 끝이야. 어디가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참목자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저 같은 정말 실제로 목회를 감당하는 그런 사람에 관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도 포함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율법을 얘기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쉽다고요. 법을, 그러니까 사람을 어떤 사람 판단하고 지적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그 판단을 통하여 그 사람이 깨닫고 회개하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하죠. 아예 좋은 게 좋은 거다. 지적하지 말고. 네. 내버려 둬라. 근데 그것도 사실은 옳지 않죠. 옳지 않대요. 이제 그 이제 뒤에 가면 계속 나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참된 목자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이고 이 세 번째 방은 그런 복음을 깨달았던 자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 아이는 현실에 관심이 많아요. 이 세상에 마음이 빼앗겨 있어요. 그래서 당장 달라는 거예요. 당장. 당장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주니까 어떻게 해?
금방 다 써버리죠.
네, 홀라당 다 써버리고 털털이가 되어버리죠. 근데 두 번째 인내는 어떤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의 참된 목자를 통하여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그 구원의 길에 돌아가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을 두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두고 그 삶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인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창세기 47장을 통해서 나그네 인생이라는 설교를 두 번 했는데 그 이야기가 사실은 이 인내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교리를 제가 설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시는데 인내하면 무슨 마음이 여러분들 드세요? 마음속에?
네?
참고 견디는 거. 우리 남자들은 그렇게 잘 표현하죠. 아무리 힘들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버텨라. 3년이면 네. 네. 시계는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서의 인내가 아니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자, 보세요. 지금 당장 그것이 주어지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 주어졌을 때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가치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 지금 주어지는 현실에서의 복과 먼 미래에 있을 하늘나라의 복을 비교해 볼 때에는 먼 미래에 주어질 게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현실의 것이 더 커 보인다는 거예요. 현실의 것이. 현실의 것이 더 크지 않다라고 하고 그것들을 부인하는 게 뭐예요? 인내예요, 인내. 내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지만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인내입니다. 적극적인 거예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죠. 인내는 용기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용기가, 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그 용기가 계속해서 크리스천에게 요구되어집니다. 천성을 갈 때까지. 그 인내라고 하는 말은 믿음과 소망이라는 말로 함께 표현이 되고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고 소망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미래에 대한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그 일을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일이 쉽게 될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으니까 네 번째 방이 필요한 거예요. 자, 네 번째 방에 어떤 일이 있어요? 벽난로가 있는데 그 벽난로가 어떤 벽난로예요? 네,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아니.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두 사람이 있어요.